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그 복음에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서 나서 영원한 절망으로 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는가 하는 복음의 위력과 이 복음이 작용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표현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과 은혜의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거부되고 변절되어서 무익하게 되는 비극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광명한 빛은 왔지만은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사코 그 광명을 뒤로 등지고 여전히 예전의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참으로 가련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만 적용된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권능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부끄러운 모습과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가지고 광야길이지만 이적과 표적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애굽을 더 동경하고 추억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초라하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만 불신의 사람들처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요 빛이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어둠만이 있게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주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치 않는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런 경계를 바로 이해하고 살펴서 적어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만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절 18절의 말씀과 마지막 두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류는 오늘 제 자신을 포함해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표현을 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오로지 진노만이 당연한 가련한 존재들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형벌받을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사랑받는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 진노를 받아도 싸고 당연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긍휼을 입게 된 것조차가 우리 자신의 이룬 업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받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진노의 대상인가를 살핌으로써 저주의 자를 뛰쳐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요, 죄의 습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요, 거짓으로 참을 가리는 것이요, 어둠으로 빛을 가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의 의지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브로 섬에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해서 바울 일행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 서기오 바울을 조종하고 움직이던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엘루마에게 바울이 그러죠.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자 이 박수는 소경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게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박수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노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담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바로 진노의 대상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육신적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미에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이나 땅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두 번이나 더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이 최종적으로 긍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신다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경건을 지도해도 계속 그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영과 육이 영원한 절망의 심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 자체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죠. 호세아의 고백처럼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 펼칠수록 점점 그것을 외면하면서 뒤돌아서는 그런 비극적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거절하고 점점 멀리 가는 고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비극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은 진노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전의 진노의 삶에 여전히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 25절이거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다고. 주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그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 이것은 뭡니까? 본래 불신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를 가르친다고 보여지는데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보면 과거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 분명하고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 덮어버리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역시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과거 세상의 수치스런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이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불신에 있던 신앙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주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크게 말합니다. 더듬는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죄에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자신을 알도록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더불어 역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다고요. 어디 보인다고요? 저희 속에 보이셨다는 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보이셨대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다른 점이고 죄로 인해서 무뎌지긴 했어도 범죄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로마서 2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주신 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 양심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지만 양심은 사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양심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된 이유를 바울사도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의 양심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양심을 억눌러버리고 또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귀의 불도장을 맞아서 더 이상 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가능함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무뎌진 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된다는 것. 거듭남만이 이 죽어진 양심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의 속에 양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상반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다고요. 삼라만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진 결과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합니다. 범신론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한 것들은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 자연이라는 겁니다. 이 계절도 변화되는 계절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달리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봄은 뭐예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봄입니다. 여름은 뭡니까? 그 왕성한 따스함으로 빗줄기로 생명들을 키우는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봅니다. 가을은 뭡니까? 반드시 잘 자란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한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판을 나타낸다고. 또 겨울은 뭡니까? 하얗게 덮인 눈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죄를 그보다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달리 많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 계절에도 계시가 있고 하늘에도 일기에도 나무나 불포기에도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오히려 이 자연은 창조주의 솜씨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러한 자연의 솜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한 하나님의 솜씨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26절 하반절을 보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변명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진리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주요 우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막연히 보여줄 뿐 생명의 구세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계시인 말씀과 예수 기도를 보내주셔서 핑계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을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그 시가 중요한 이유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소개하고 있다면 7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이 기록된 계시의 완전 무결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7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봐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 속에 양심으로 보이시고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통해서 보이시고 최종적으로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인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렇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 제목에서도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안다고 하는 데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다고요. 이건 뭡니까? 알물 결국 표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안다면 알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미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다는 데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몰랐다면 핑계할 수 있지만은 알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게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다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묻는다면 예외 없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머리와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는데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관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관념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천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것을 대단히 경계하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모습이 죄를 짓는 모습에 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의 대부분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경계를 듣습니다. 우리는 탄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보내주마 라고 말에 그치고 생각에 그쳤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사실로 달리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희생의 실체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구호에 그치고 공치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신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사실적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적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리에 속된 것으로 바꿔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로 섬기지 못하면 말이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우준한 거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치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석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영광의 자리에 모시는 대신에 그 자리에 온갖 우리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올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그것들을 보다 편하게 얻게 하는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는 주님이신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종으로만 부리고 있지 않은가, 영광은 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계하자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수단은 뭡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풍성케 하고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영광스럽게 해야 될 그 주님을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등등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찬송가 185장을 통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못하는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고 과거 불신의 삶과 다름이 없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의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영화롭게 섬겨드릴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